예, 금요일 새벽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3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제 읽었던 우리 2장 말씀 에 보면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 그리고 엘리가 그 홉니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꾸짖지 못하는 모습까지 제가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장면인데 이제 1절 말씀을 딱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영적 이런 그런 상태를 간단하게 묘사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무엘 사사기 보면 17장쯤 가면요. 끝까지 되게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엄청난 타락이 있습니다. 자, 그때의 엘리가 사사였습니다. 잘 읽어보면 사사기 뒷부분에는 사사가 누군지 잘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엘리가 사사를 한게 40년이라고 기록되는데 이걸 거꾸로 계산해 보면 가장 사사 시대가 타락했을 때에 그때 사사가 엘리입니다. 예, 짐작해 볼수 있는 거예요. 야,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이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말을 이게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자, 이상이 보인다는 말 번역 자체가 좀 우리가 뭐 환상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글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를 모르더라 이런 말이에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냥 계시란 말 생각해 보세요. 자,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오늘도 사무엘이 부르시잖아요.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환상.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눈으로 읽으면서 아 하나님 뜻이 이구나 깨닫는 그것도 전부 다 계시예요. 그걸 전부 다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더라. 알수 없더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걸 설명하느냐? 이게 희귀하다는 말을 이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비싸다는 뜻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번역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비쌌대요.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누군데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말이 되느냐? 말씀을 듣는 것이 비싸서 계시가 듣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홈니와 비누하스가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건져내서 거기서 묵직한 것만 다 챙겨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고기를 담은 그릇들을 전부 다 찔러서 가져갔다. 그럼 재물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은 비쌌던 거예요. 요즘은 잘 그러진 않지만 옛날에 보면 나오잖아요. 안수기도 한 번에 얼마, 뭐 기도 한 번에 얼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다.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계시라고 듣기는 너무 어려웠다.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였던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타락함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엘리 시대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장면, 그리고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제 이 엘리의 눈이 어둡다, 어두웠다라는 것은 처음 기록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가고 있다는 뜻도 되고, 엘리의 분별력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2절에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야 돼요. 자기는 자기 방으로 가버리고 사무엘만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한글로 읽으면 그냥 이렇게 누워서 그때 가서 그냥 이렇게 뭐 철학이도나 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쉬운데요. 이 전 안에 누웠다라는 것이 또 특별히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은 고대 근동에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풍습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의 계시를 듣기 위해서 이런 신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에 가서 거기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의 계시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계시도 받고 하나님 그 신의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철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풍습이다. 우리도 비슷해요. 강대상에서 새벽기도 때마다 밤이 올라와서 밤새 여기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자면서, 여기서 깨어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 풍습이 아주 오래된 풍습이에요. 결국은 이제 엘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궤 옆에서 가까이서 자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 일을 사무엘에게 맡겨버리고 잠깐 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네가 워낙 안 들리니까,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가서 자라, 이번엔 네가 좀 해라,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옆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자게 되면, 전 안에 누우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세 번이나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처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인지 몰랐던 거죠. 사무엘의 잘못은 아닙니다. 워낙 시대가 어두웠고 또 가르침도 받지 못했던 사무엘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죠. 그래서 네 번째 부르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불러도 그 모르면요. 또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보통은 그 냅둬요. 안 돼요. 못 듣네. 라고 그냥.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사무엘을 네 번 불렀어요. 그런데 부를 때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서서 전과 같이 자 임하여 섰다. 자고 있는 누워 있는 사무엘을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딱 두 번 부르세요. 앞에는 한 번씩 불렀는데 왜 두 번일까요? 자, 이것은 앞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리고 야곱의 온 가족 이사를 앞두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그때에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리고 불타는 가시 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세 번 딱 그 장면에서 두 번을 부르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예요. 그럴 때 두 번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이나 말해도 불러도 못 들어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사무엘을 만나서 하게 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무엘이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에게 배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11절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걸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 귀가 울린다라는 뜻은 비유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정말 충격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12절에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앞에 2장 27절에서 3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익명의 선지자가 말한 엘리 집안 전체의 심판을 말합니다. 다 이룰 것이다.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아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회막문의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는 가나안의 가나안 종교의 그 관행을 따라가는 거죠. 신전 창기의 그런 관행을 따라갔다. 그리고 고기를 세 칼 갈고리 해서 자기가 먼저 챙겼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살코기를 이렇게 뺏어갔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아니 간단하게 그럼 다른 건 안 그랬을까? 아니죠. 엄청난 일들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엘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저주를 자청했다라는 표현은 날 저주해보세요. 스스로 청했단 말이잖아요. 날 저주하세요. 자, 이 말은 잘 생각해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게 자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주를 자청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 용서받지 못한다. 결국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하였다. 꾸짖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읽었던 말씀처럼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소문이 아니잖아요. 소문이라고 말해버리면 자식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버지 그거 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엘리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40년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뭐 말씀을 팔아먹거나 뭐, 물론 뭐 옛날에 보면 뭐 자식 뭐 대학 보내는데 기도 한번 받으면 5천만 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또 지나갔고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 중요한 부분은 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요, 말씀이 비싸거나 말씀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 시대를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시대는, 이 사무엘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보다는 자세하지 않아요. 율법만 잘 지키면 돼요. 율법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안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돼서 이제 율법 외에다가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600개, 700개가 넘는 그런 것을 더 자세하게 만들었던 시대가 있지만, 그러나 이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심플해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 시대는 책이 없었어요. 글자? 몰라요. 그 당시에 최첨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집트에도 일방 백성들이 마음대로 글자를 쓸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걸 외우고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었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욕을 가지고 돈을 받아먹을 수 있는 시대. 그럴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돈을. 그래서 예물 챙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와 우리는 달라요. 말씀이 비싸거나 말씀 내용을 알기 힘든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는 어떻게 심판받느냐. 알고도 행하지 않으므로 심판받을 거예요. 몰랐는데요.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 뜻의 의미가 뭘까요? 자, 여러분, 지구는 둥근데요. 끝까지 가면 한 바퀴 도는 건데, 이제는 저기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기 가면 세상 끝나려 우리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선교 역사를 봤을 때 보통 옛날 선교사들은 이렇게 오지에 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께서 오시리라. 근데 안 오신다는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이렇게 지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들었어. 또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 다 전파된다는 것이, 그 복음의 내용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을 때 심판이 된다. 자, 뭐 이제 종말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새벽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엘리 집안의 문제를 딱 보면서, 엘리 집안의 가장 큰 문제는 알면서 어겼다는 거예요. 맞죠? 알면서 어겼잖아요. 제사장인데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최고 엘리트예요. 그런데 알면서 어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제가 뭐 제사장이나 율법 선생처럼 구약을 달달 외워 안 해요.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가 펴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보다도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핑계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신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있다, 좋은 성경을 사놨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복을 받을 것인지 심판받을 건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심판하는 받는 거 신자는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심판받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신자는 심판을 주께서 오실 때를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이 교회 건축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생각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어제도 철거업체에 또 오셔가 또 이렇게 견적을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교회를 이렇게 저희들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이번 주일 또 그 교회에 또 당의 결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뭐 설계는 거의 끝났는데 이제 또 시공업체 선정하는 일이 지루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하나 차근차근 어림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